반갑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교회 수로는 3천 교회가 넘고 그 30년 동안에 횟수로는 4천 번이 넘는, 그래서 나한테 이상한 어떤 뭐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앞에만 서면 교회가 딱 보이는, 이걸 교회 관상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남포교회 이렇게 와서 여신도 회원들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게 보통 관상이 아니네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남포교회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난 그렇게 정보를 몰랐는데 와서 거의 교적경이 4천명이네요. 그리고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럼 여신도 회원들만 해도 2천명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400명? 여러분들 왜 나왔어? 다른 분들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다른 분들은 바쁘다고 안 오고, 집에서 피곤하다고 안 오고, 또 잠잔다고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사를 적겨놓고 나 오늘은 꼭 가서, 쉽게 여기면 나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나는 제 연구가 이런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내 얘기에 의해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리에서 와서 앉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 연구가, 제 부전공이 가문 연구요. 왜 어떤 가문에서는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가? 왜 어떤 가문에서는 문제 인물만 많이 나오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연구하게, 부전공으로 연구하게 된 게 노벨 수상자들은 어떤 집안일까? 노벨 수상자라든가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정치 지도자라든가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재벌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예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똑같습니다. 당대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노벨 수상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노벨 수상자가 나오기까지 노벨 수상자에 맞먹는 재벌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라든가 예술가, 과학자가 나오려면 이미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랐던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르게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잘난다. 그런 집안에서는 절대 인물 안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나 피곤하지만 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 자손들에게 무슨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끌어온 그 가문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을 이끌어온 수없이 많은 가문들을 연구하다 보면 대표적인 가문이 나오지요.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입니다.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274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74년 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북쪽의 매사추세츠, 거기에서 조나단과 사라가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조나단과 사라가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유산 물려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살았습니다. 내 욕심, 내가 가지고 나만 편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고 정신입니다. 영적인 삶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와서 교회 와서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떠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똑같이 삽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산다는 게 그게요? 어디에 나오나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어린아이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게 우리 속담에도 있네요.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네요. 이 버릇은 누가 만드나요? 버릇은 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로 4살부터 7살 그 사이에 엄마, 아빠가 뭘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걸 보고 버릇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나단과 사라가 세상을 뜨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그 손주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또 살고, 문제는 도나단과 사라가 땅에 묻혀서 뼈가 흙이 되어버린 100년, 150년 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이, 5대, 6대 후손들이 그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지금 9대까지 내려왔습니다. 9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인물이, 한 가문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부통령이 나왔지요. 주지사가 7명이 나옵니다. 그 세계적인 국가 미국의 차관보, 차관, 장관만 87명인가 9명이 나옵니다. 한 집안에서. 의사가 몇 명이냐, 교수가 몇 명이냐, 그건 숫자, 변호사가 몇 명,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 가문에서 이런 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냐, 어떻게, 그들이 머리가 비상하냐, 절대로 머리 비상한 게 아닙니다. 274년 전에 조나단과 사라가 그냥 살지 않았다.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그 씨앗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서 이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있다고는 이 사실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뜨고 땅에 묻히고 없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역량을,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 모든 가문이 다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부모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땅 속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리고 없는 100년, 15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전에 10시 반에 집에서 할 일도 많잖아요. 딱 이 시간이 뭐 설거지도 해야지, 뭐 시장도 가야지,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전쯤 연속 드라마, 뭐 테레비 드라마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사실, 이 정신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포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요. 나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이제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사실 나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얘기할 대상이 한 50명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네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꽤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나이가 되신 분들, 나는 이미 늦어버렸어. 우리 애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소.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연구가 이런 거예요. 작년에요. 작년에 제가 LA에 가서, LA 사랑의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점심 때 40대 초반 집사 부부가 저를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게 삼성 LA 주재원이에요. 그런데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분들 얘기가, 그 남자분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부부싸움을 못합니다. 왜 못하나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합니다. 뭐가 무서워요?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곧 몇 시간 내로 한국에서 전화가 온대요. 남자의 어머니가 뭐라고 전화가 오느냐?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어떻게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곧 전화가 오는데 너희들 무슨 일 있었지? 다 엄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걸 느낀 적 없어요? 자, 이걸 알려면요, 양자 물리학과 유전자 의학을 파고 들어가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독일에서 유전자 의학계에서 십몇 년, 15년 전부터 이미 다 세계적인 학문으로 나온 이론이요. 여러분이 이 환자가요, 독일에서 환자가 이 몸이 아파서 어디가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딱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냐를 딱 알려면 피를 빼보면 곧 압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사실은 피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피가 깨끗하면 사람은 건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에 염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근데 환자가 딱 아파가지고 한 50대 남자가 돌아왔는데 그 이 피를 빼보니까 피가 엉망이요. 염증으로 다 병들어. 그 병든 피를 시험관에 딱 보관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니까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은 피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병원에 입원할 때 빼는 그 병든, 시험관에 빼는 병든 피가 같이 좋아지는 거야. 이걸 500명, 600명, 1000명을 놓고 조사해요. 똑같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퇴원할 만큼 되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피가 처음에, 근데 똑같은 수준으로 좋아집니다. 환자가 밖에 나와서 8개월, 9개월 되고 난 다음에 건강이 거의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러면 피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보관해 놓은 그 병든 피가 똑같은 수준으로 좋아집니다. 이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공명이론이라는, 공명현상입니다. 공명, 레소넌스. 여러분의 몸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몸을 일부를 띄어가지고 두 쪽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주 조금 한쪽은 서울대 의과대학 시험관에 딱 보관하고 한쪽은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가벼운 전기 충격을, 그 일본은 가벼운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럼 미국에서 똑같은 반응이 납니다. 이게 공명현상이에요. 이 공명현상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특별하게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같아요? 특별히 엄마와 자식 간에 DNA가 너무너무 똑같으니까. 여러분, 엄마의 이 월경주기하고 딸 월경주기가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공명현상입니다. 여기 종로에 가면 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동교회 권사님은 오래전에 딸하고 사이하고 미국 휴스턴으로 이민 갔습니다. 권사님이 초동교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앞에 환상이 확 나타나는데 딸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휴스턴을 전화합니다. 사이가 받았습니다. 사이하고 전화를 한참 하다가 이 권사님이 딸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사이가, 예, 방에 있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사이가 방에 들어가 있는데 침대 위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편하고 아내는 공명현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엄마하고 딸, 부모하고 자식은 공명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왜 안 일어나냐? 지금 얼굴들이 그러시네요.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어난다는 사실은 100%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하게, 부모가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 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장입니다. 지금 15년째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 젊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여기 핸드폰 가지고 오신 분 있죠? 지금 전부 다 꺼내서 진동으로 오시든가. 앞으로 남포교회가, 이 보통교회가 아닌데, 남포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딱 바로 서면 남포교회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길은 주일날이잖아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제 연구가 치웁니다. 교인들은 주일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산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은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에너지 받아가지고 일주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미국 연구예요. 한 500명 모이는 교인들한테 미국은 이 센서기를 다 붙입니다. 50명을. 10분의 1, 50명한테 센서기를 붙여가지고 생체 에너지가 다 나옵니다. 생체 에너지가 올라가면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다 올라갑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 설교를 잘하신다네요.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달할 때 교인들은 그 듣는 순간에 전부 다 영적인, 정신적인, 생체적인 에너지가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세게 올라갈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게 200m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착 가라앉아 있고 200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탁 얼굴이 벌써 달라집니다. 표정이. 220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삥 울립니다. 신비합니다. 그 50명이 전부 다 200m로 내려갑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전부 다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에너지도 내려갑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너지를 주어야 되는 목사님의 생체 영적인 에너지도 그 핸드폰 소리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또 발버둥을 칩니다. 한참 내려가면 다시 또 200위로 또 올라갑니다. 전부 다. 올라가다가 두 번째 핸드폰 소리가 딱 울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200위로 안 올라갑니다. 교인들 전부 다가.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논문들이 8개가 나왔는데 그 논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사탄은, 현대교인들을 이 파멸로 몰고 가는 사탄은 핸드폰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는 그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미 가지고 왔으니까 진동으로만 해주세요. 나 많은 교회 다녔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보니까 한 분이 5번까지 울려요. 나중에 그것도 앞에 앉아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끌 줄을 몰라. 자, 여러분 다시 또 시작합시다. 공명현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런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수백 명의 청소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로만 조사한 거면 500명이 넘는 거야. 우리는 그 청소년을 한 번도 만나보지 얼굴을 몰라. 그런데 우리 연구원 때문에 그들이 달라져. 이게 뭐예요? 그들 엄마 아빠가 우리 연구원에 와서 달라진 거야. 엄마 아빠가 연구원에 와서 그들이 관계가 달라지고 회복을 하니까 문제는 그들은 자식이 달라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달라져. 무슨 현상이요? 여러분 크게 얘기했어요. 무슨 현상이요? 공명현상입니다. 여기 영어를 할 수 있지만 레소난스. 공명현상입니다. 이거 물리학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극동방송에서 그분 부부하고 나하고 나와가지고 한 시간 반을 대담을 나하고 했어. 그 간증 얘기를. 이 공명현상 이론에 의해서 뭐가 달라졌냐. 극동방송에 나온 그분은 자기가 극동방송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그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외과 의사요. 수술 잘해. 이름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 똑똑한 이 의사 아들이 미쳐버린 거야. 4학년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느냐. 학교를 못 가는 정신병에 걸린 거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멀쩡한 아이가 학교 정문 안에만 들어가면 딱 교문이 있는데 교문 안에만 들어가면 이 아이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 듯 뜹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교문 밖으로 끌어내 5분만 있으면 그게 딱 진정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굳어버리면서 사시나무 떨 듯 하는 어쩔 줄 모르면 다시 또 끌어냅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0번도 해봤대요. 그런데 아니요. 결국 이 부모는 이 아이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소아과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의사인데 내 아들이 저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속수무책이야. 그렇게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해피리맨 방배동 우리 부근에서 사는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분이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방배동 우리 연구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이더래요.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 6층의 간판. 자기도 모르고 나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차를 세웠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른대요. 올라왔대요. 6층에. 누구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가지고 꼭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미쳤다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 학생들은요. 무슨 상식을 알고 있느냐. 자식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든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이 누구냐? 부모다. 우리 말에 있죠? 문제 아이 뒤에 문제 부모 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 의사를 만난 우리 연구원 학생인지 누군지 직원인지 당신 아들 올바로 고치려면 당신이 먼저 우리 연구원 들어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당신 부부가 우리 연구원 들어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 씌운 사람처럼 예, 들어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서 쓰세요. 해피리면 그때가 2월 중순이었던가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분이 아주 월요일날 그 수술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날 모든 스케줄 다 중단하고 월요일날 연구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한 달도 안 갔는데 다 완전히 알겠더래요. 한 달도 안 갔는데 내 아들이 왜 미쳤는가를 알겠더래요. 교수들이 전부 다 여러 교수들이 그 문제 강의를 하니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그렇게 울었대요. 원인이 있어.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잘하는 의사인데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십니다. 술은 몸이 안 받으니까. 근데 수술을 중요한 수술을 하면 신경질이 여기까지 난대요. 그 화풀이를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하는 거야. 마누라는 걸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치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징이 딱 마누라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 2차가 있습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딱 오라고 해놓고는 책 가져와, 성적표 가져와, 공부 이것 어떻게 여러분 아이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아내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아이가 한 살부터 일곱 살 아이가 두 살이 아닙니다. 한 살 반부터 일곱 살 정도 아이가요.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봐 옆에서. 그 아이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 수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옆에 주누가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창자가 파열되면서 죽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의 공포 수치하고 똑같아요. 그걸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싸움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아버지가 싸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딱 앞에다 앉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안 만나도 이 아이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질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자기를 또 불러.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성적 놓고 난리를 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이 두려움과 공포를 너무 많이 느끼니까 성적이 내려가는 거야. 내려간다고 뺨을 두르게 펴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거기서 토는 이상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은 전부 다 여기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방어 능력이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 아빠가 뭘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호되게 때리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성적이요. 성적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방어 기제가 정신, 아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한테 영적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성적을 안 받으면, 나쁘게 안 받으면 아빠가 나한테 그러려고요. 성적을 주는 것이 학교야.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정신병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이 아빠가 자기가 저 새끼를, 저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 이 남편이 집에 오면 그때부터는 싸우지 않고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좋더라.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우리 훈이란 놈이 왜 저랬는지를 알겠더라.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아내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원수 같은 놈이 자기 남편이요. 근데 그 놈이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 남편이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니까 속으로 그랬다잖아요. 겉으로 얘기하면 또 때릴 거니까. 속으로, 이 개 쌍놈의 새끼야. 너나 가서 많이 변해. 왜 나더러 변하자고 그래, 개 새끼야. 혼자 속으로. 그런데 월요일 수업만 갔다 오면 아내를 붙들고 당신도 함께 가서 공부하자. 참 좋더라. 우리 훈이가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더라. 그때마다 이 아내는 그렇게 속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막 이게 불이 붙으니까 남편이 병원에 가고 나면 혼자 소리를 지르는데 악을 썼대요. 목에 이 개새끼야. 그래 나한테 변하자고 그래 이 개새끼야. 이게 1학기 끝나고 2학기 9월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가자고를 안 틀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그렇게 아내의 손을 잡고 혼자 울더래요. 이불 속에서 마누라의 손을 잡고 혼자 훌쩍훌쩍 우는데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마음이 달라진 거야. 남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아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어져 보지 않았네. 처음 열리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다가 보니까 남편하고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타가 대화가 안 되다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들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 3시 이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웃다가 나중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둘이가 기도하고 이미 이 아들은 학교를 못 가는 것을 전편이 나 있으니까 한 선생에 50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과외 선생 5명을 교대로 와서 집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학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둘이 그렇게 찬송 부르고 또 둘이가 이 노래를 잘해요. 둘이가 찬송을 화음을 넣어서 그렇게 부르지 둘이 웃음소리 나오지 얘기해서 이러면 아빠 엄마가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12월 초 첫 주 오는 날 아침에 이 아들이 엄마가 아침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이 아들이 가방을 싸들어요. 그 엄마가 너 뭐해?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싱거 듣더니 학교 가려고? 너 학교 못 가잖아? 그랬더니 그때 이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하도 가고 싶으니까 어제 과외 선생하고 모르게 학교를 간 거야. 근데 학교 운동장을 들어갔는데 절대 여기 떨리질 않아.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오늘 학교 오라고. 그래서 학교 가기로 했다는 거야.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남편도 안 믿더래요. 이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방배 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슴이 떨리는데 교문 앞에 딱 내려주는데 교문을 들었더니 마라톤 선수처럼 뛰더라잖아요. 그걸 보고 저 안에서 둘이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놈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요. 아이가 달라져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내놓으라고는 소아과 정신과 의사들이 손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깨끗하게 달라진 겁니다. 무슨 현상이요? 공명현상입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은 반드시. 지금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앞에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공명현상이 지금 여러분들의 딸이 미국에 있어, 소련에 있어, 중국에 있어, 일본에 있어, 독일에 있어?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공명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부천에 있는 78살 된 장로, 75살 된 권사님이 평생을 싸웠습니다. 안양에 살고 있는 38살 된 그 딸이 계속 교회는 다니는데 우울증을 하는 거야. 78살 된 장로님하고 75살 된 권사님이 우리 설악산 부부사랑 세미나에 와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둘이 그렇게 붙들고 용서를 빌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건 안양에 있는 38살 딸이 우울증이 나버린 겁니다. 공명현상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말 남편하고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삶을 살 때 그건 엄청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영향이 미쳐집니다. 12년 전인 일이지요. 12년 전 내가 LA에 있을 때 신화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온 얘기지요. 85살 된 남편, 85살 된 아내, 부부가 둘이 동갑입니다. 근데 85살로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 근데 이 부부가 20살 때 둘이 연애했습니다. 석유 재벌 아들 딸인데.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둘이 2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철 모르는 것들이라 그랬는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날마다 치고받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병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날마다 싸우니까 이 아이가 결국 건전한 정신을 못 갖습니다. 나이의 아들 나이가 45살이 되도록까지 결혼 못합니다. 아들이 45살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 나이가 몇이요? 65이요. 65살 된 그 엄마 아빠가 방 안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85살 된 이 아들이 밖에서 듣다가 돌아버립니다. 히스테리 신경증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히스테리 신경증 발작이 일어나면 자기 분노를 자기가 통제를 못합니다. 시카를 부엌에 가서 딱 들고는 엄마 아빠 죽이려고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확 뛰어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붙들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들한테 정신이 딱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카리 방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은 돌아서서 나옵니다. 그날로 이 아들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문제는 자기 집을 못 찾아가,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기억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기억을 못해버립니다. 그날 저녁, 그 다음 날 저녁에도 안 돌아오니까 LA 경찰서에 실종 신고 냅니다. 3년을 LA 경찰서에서 이 집이 부자니까 찾았습니다. 결국 수사 결론은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뿐이라고. 그 뒤로도 계속 싸웁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81살까지 싸웠을까요? 81살까지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81살까지 싸우다가 이 부부가 어떤 부부사랑 만들기 그런 모임에 갑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초청에 갑니다. 거기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 속에서 이 81살 된 부부가 완전히 거기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거듭나버립니다. 거듭나는 순간 이 81살 된 이 부부가 불이 붙들고 울면서 서로 용서해달라고. 서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아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둘이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은 어디서 죽었을까? 우리 내리는 어디서 죽었을까? 그렇게 85살까지 삽니다. 85살 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이 아들을 찾아냅니다. 미국 중앙정 시, 그 미국 중앙정보기로 FBI라고 합니다. FBI에서 이 아들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LA에서 말리가 떨어진 뉴저지 맥도날 햄버거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 아들을 찾습니다. 이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LA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다른 건 멀쩡한데. 이 65살 된 아들을 데려다가 추적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거지로 노숙자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이런 거지들 많습니다. 61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뉴저지까지 굴러갔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61살까지 노숙자로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이 거지가 뉴저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거지옷을 입고 있거든. 어? 이게 웬일이야? 왜 내가 거지옷을? 자기 모습이 머리에 뭐에 몸에 신발에 전부 다 거지거든. 이게 웬일이야? 깜짝. 다행히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구걸해가지고 번 돈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미국에 가면 셀베이션 암이라고 구세군 교회만 찾아가면 구세군 교회 옆에는 언제나 큰 창고 같은 가게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린 쓸모가 없어 버린 옷들, 구두들, 뭐 도구들 다 갖다가 완전히 세탁해서 해가지고 창고에다 수천 벌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세탁비만 내고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나도 거기서 많은 옷 갖다 입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원, 6천원만 내면 한 벌 깨끗이. 이분이 구세군에 가서 그 옷 딱 갈아입고 구두 신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하고는 그리고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지금 맥도날드 그 지배인한테 찾아가느냐? 나 일자리 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배인이 당신은 61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분이 지병이를 감동시키는데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나 건강하다고. 내 건강이 있는 한 나는 국가에다가 보조 신청을 할 거라고. 지병이 감동을 해가지고 구소 5년 동안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LA 테레비에 남느냐? 그 아들하고 85살 된 엄마 아빠가 LA 뉴저지 벤치에서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고 왜 내가 이런 거지로 있어 깜짝 놀라는 그 순간하고 LA에서 말리 떨어진 LA에서 81살 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이 똑같은 거야. 무슨 현상이요? 공명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포교에서는 어떤 운동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 부부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 자식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애를 데리고 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공명현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 소개할 때 제가 켄터키 주립정신병원에서 3년 반 동안 인턴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입니다. 인턴을 하는데요.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그 1200명이나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을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느 정도 훈련해가지고. 환자가 들어와서 치료받는 데까지는 평균 2년 걸립니다. 치료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건 8개월이 안 갑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 정신병을 심각해서 들어왔던 그대로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1, 2년 치료받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부자라. 다시 또 치료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8개월 안 갑니다. 다시 또 돌아 떠들어옵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전국 병원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80년대야 미국에서 아, 이 환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집이로구나. 이 환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집인데 집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환자는 절대로 제대로 치유가 안 된다. 그래, 환자를 치유하려면 집을 치료해야 된다. 누구를 치료해야 되느냐? 부모를 치료해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미국에 새롭게 나온 학문이 뭐예요? 패밀리 테라피. 우리말로는 가정사회기로, 가족치료. 이 학문이 80년대 새롭게 전혀 없던 학문이 나온 겁니다. 가족을 치료하지 않고는 그 환자의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신나서 살아오셨어. 아마 남포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고마워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어? 이건 아니요. 나 이렇게 살라고 결혼 안 했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 들까요? 인생을 몇 번 살아요? 한 번이요?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삶 살아줍니까? 내 남편이 내 삶 살아주나요? 내 삶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못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대학교를 떨어져 그러면 재수 가능합니다. 삼수도 가능합니다.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살으라고 보냈나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가요? 제가 이 서초구에서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2년 전에 이사 갔어. 그 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가 101동 102동,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101동 102동이 400세대입니다. 근데 꽤 입지가 괜찮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대요. 내가 처음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쪽에 속했습니다. 근데 400세대 가운데서 교회 나가는 세대가 10분의 1도 안 돼. 잘 사니까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소문 저 소문 모두 텔레비에서 보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그들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목사는 목사인데 보통 목사가 아니래. 이런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 전문 목사래.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것들이 부부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와. 주로 여자들이 많이 와. 밖에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대상이야. 부부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와. 13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400세대 가운데 300세대를 이상을 만났대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어쩔 때는 뭐 목사님을 하겠다가 교수님을 하겠다가 뭐 아버님처럼 생각이 된다 했다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처럼 생각이 된다고. 또 그 말은 좀 그래. 자, 결론은 그들의 한결같이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당신 남편 한 번만이라도 뜨겁게 존경하고 사랑을 해본 적 있나요? 하면 그 많은 여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대답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그 물건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라고 하네, 애 아빠라고도 하네, 아주 원수 같으니까 그 물건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간대요. 미움만 그래. 내가 물건하고 왜 사세요? 물건하고 왜 사시는 거하고 물으면 전부 다 대답이 공통적인데 애들 있대요. 두 번째 대답이 지금 헤어지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요. 애들하고 지금 헤어지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물건하고 사는 거예요. 남포교회는 물건은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은 시시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돈이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걸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불행한 사람이 돈 가지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은 적당히 생활에 필요할 만큼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 대전에 있는 어느, 그 대전 부근에 있는 어느 대학을 18년 동안 다니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교양 강좌를 했습니다. 그 대학교 이사장이 장로님이요. 아주 강요를 해서 내가 18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했는데, 강의만 끝나고 나면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교수 연구실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나를 따라 들어오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경제학부 김 박사.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집사요. 근데 그 김 박사가 왜 따라 들어오느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들어와서는 얘기가, 목사님, 나 교회 집사인데 이 술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올라와야 되는데도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느냐, 언제부터 마셨느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또 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양학부 강좌 끝나고 연구실에 갔으면 그 교수 똑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 시간 이상 얘기를 나누다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옵니다. 나는 한 번, 한두 번 오고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와. 이 학기가 돼도 계속 와. 나중에는 짜증이 나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말로, 목사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교수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18년 동안 한번 들어봐. 속이 뒤집어져. 이 학기가 되는데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으니까, 김 박사님, 김 박사님은 이 학교 교수 아니요. 어떻게 수업만 끝나면 강의도 않고 나를 따라 들어와요.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을. 그랬더니 내가 자기 대학교에 강의 나온다는 걸 교무처장을 통해서 이미 1년 전에 알았대요. 그리고 시간표 짤 때 내 강의 시간 뒤에는 자기 시간을 안 넣었대요. 자기는 그렇지만 나는 무슨 꼴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좋은 술을 왜 끊으려고 그러세요? 계속 마시지. 왜 술을 끊으려고 그러느냐,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가고 있대요. 술 때문에 이미 8년 동안 자기 부부가 아니래요. 술 때문에 교수가 연구를 할 수가 없대요. 논문을 써낼 수가 없대요. 학생들이 쓰는 걸 짧게 해가지고 가짜를 낸대요. 술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전부 다 엉망이 돼버렸대요. 모든 삶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대요, 술 때문에. 근데 술 못 끊어. 18년째 되던 5월 달에 그날은 얼마나 오전부터 술을 많이 마셨는지, 교양학부 강의가 끝나고 들어오니까 나중에 콘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대. 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앞에 팔 쏙 주저앉더니 숨이 가쁜가 봐요. 목사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화가 났으면 목사인데 욕을 했을까요? 근데 겉으로는 안 했습니다, 다행히. 속으로만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개새끼야, 끊으려면 빨리 끊어. 18년째 되던 10월 20일, 날짜도 안 잊습니다. 아침 7시, 서울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박사 아내한테서. 지난밤에 자기 남편 죽었대요. 대전병원에서. 술로. 죽기 전에 자기한테 유언처럼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도 입반 예배는 꼭 정택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저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죽네. 그리고 오후 3시 입관 예배 시간에 대전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가니까 냉동실에서 김 박사 시신이 나오잖아요. 18년 동안 정이 들었을까요? 나도 모르게 꽁꽁으로 붙은 그 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김 박사, 나 안 만나고 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당신은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나를 만나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김 박사. 여러분, 김 박사 평생 소원이 뭐요? 술 끊는 거예요. 근데 술 못 끊고 술로 죽습니다. 김 박사는 술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로 김 박사와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내 남편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나 내 아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 부모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김 박사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거의 한 1년 이상을 우리 학생들을 수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한 교회에서 50명 정도만, 그래서 5천 명 평신도들한테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느냐, 그걸 유형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신도들은 5천명 가운데 3,700명이 같은 문제대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해요. 그게 고민인 줄 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500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은 11조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거야. 그 고민이. 근데 평신대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생들 5,000명, 각 대학 5,000명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5,000명 가운데 4,980명이 20명만 믿고 똑같은 고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또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남포교회 교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때, 죽어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해본 것 같네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를 못 갔습니다. 60년대 초. 그때는 교회 수는 많은데 목회자가 참 귀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서로가 전도사로 교회에서 와서 스카우트 해갑니다. 근데 졸업을 했는데 나를 스카우트 오라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문이 나서. 어떤 소문이 났느냐? 기도를 못해. 나는 신학교 4학년 다니는 동안에 내 별명이 기도만 시키면, 교수가 기도를 시키든 학생이 기도를 시키든 기도만 시키면 얼굴이 탁 굳어지고 빨개지면서 그냥 도망가는. 이게 내 병이에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어버리는, 굳어버리는, 특별히 여자들 앞에 서면 더 얼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사로 써요? 오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라고 해도 건너서 못 가.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어디예요? 60년대 우리 산업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입니다. 처음. 제가 공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공장도 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정식 종업원이 아니라 자백부로. 지금도 그 공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에 호계동의 동양나이론. 내가 들어갈 때는 한일나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일 나이로 자벽부는 보너스라는 거, 퇴직금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럭에다가 나이론 실박스를 실어주는 그 일을 몇 년 했냐? 7년 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밤까지. 여러분,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앞에 소망이 있으면 그건 견딜만 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때 수도 없이 많이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데 7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하고 함께 신학교 졸업했던 친구가 이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공장 끝나고 나니까 공장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녁 식사를 함께 오면서 그 친구가 이상한 낌새를 친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봉투를 나한테 내밀면서 펑펑 나를 끌어잡고 우는 거야. 울면서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돈 가지고 너희 식구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한 달만 공장 휴가 내. 내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갔다 와. 기도받고 와. 한 달 동안 얘기해놔서 다. 나도 가슴이 뭉클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는 겁니다. 거기가 1968년 공반도 건너 소록도였습니다. 그때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이었습니다. 2,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그런데 환자는 200명 뿐이었습니다. 1,800명은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얼굴이요, 손이요, 엉망입니다. 문둥병 흔적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삽니다. 농사 짓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들은 마을마다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아침 예배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1년 365일.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낮 예배 시간이요. 낮 예배 시간에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다시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려면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도 더워서, 낮 예배 시간에 큰 중앙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더워서 들어갔습니다. 중앙교회당에는 천여 명이 모여있대요. 중앙교회당은 어떤 교인들이냐? 문둥병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이미 노동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만 천명입니다. 사람들이 업어다가 나르고 전부 다 뭐 부축해서 나르고 들 것을. 예배 시작 전에 담임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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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통성기도 시간인데 그 천여명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데 천여명이 난리가 나는데 딱 한 사람, 주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런데 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 감고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팍팍 울다가 목소리가 좀 굵어요. 팍팍 울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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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감는데요. 그리고는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은 통곡을 하다가 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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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요.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 남자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치는데, 여러분, 남자의 울음소리는요, 보통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하도 잘 우니까, 여자 울음소리 가지고 크게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남자의 울음소리는 이게 아주 엄청납니다. 폭탄. 하도 그 울음소리가 점점 격렬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기절할 것 같은, 무서워. 덩치가 큰 남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머리도 눈썹도. 그러면 얼굴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이글이글 타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치러온 것 같은. 눈이요? 입이 엉망이요? 문제는 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멍이 바로 뚫렸다는 거예요. 뚫리는 구멍으로 이게 콧물, 눈물 붙어버리는 입도 돌아간 것 같고, 문제는 귀도 없다는 사실. 점점 보여. 점점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봤더니 발목도 똑같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콧물, 눈물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발끝에서부터 뜨거움이 팍 올라오는데, 뜨거움이 올라오니까 이걸 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악 소리가 나오는데 내 소리에 내가 놀래버린 거예요. 이 통성기도 시간 끝나면 예배 시간이요. 내가 이 소리를 억제를 할 수 없으니 놀래가지고 넘어지면서 입을 막았지요. 근데 엉겹결에 막았는데 뭘 가지고 그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쫙 입에 물고 이 소리를 안 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울면서도 나는 저 예배 천여 명이 모인 저 예배를 방해한 2분 3분 내 일생에서 딱 두 번 그런 경우 2분 3분을 발버둥을 칩니다. 소리를 안 지르려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멍덩이 손을 쥐어박는 거예요. 나를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대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참 있다가 일어나세요. 예배 끝났어요. 하도 쥐어박아서 눈을 떠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나하고 단둘이 있는 거야. 90분 예배가 지나버린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그 경기에 딱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토마스 머슨 같은 켄터키의 그 명상 수도관은 딱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 24시간을 그냥 그분한테 물으면 1분인지 2분인지 몰라버리는 거야. 내가 그걸 놔주니까 그분은 걸음을 못 걸잖아요. 뒹굴어. 밖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만 집으로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뒤를 팡팡팡팡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뭐냐? 나 할아버지 아니요. 할아버지가 아니래요. 나중에 봤더니 48살 박권찰이에요. 권찰님 권찰님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표정 보세요. 난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두 손 멍댕이 손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했더니 춤을 추는데요. 그 얼굴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문득병을 날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가 문득병을 날았더니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문득병을 날았더니 결국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누구요? 했더니 예수래요. 예수님이 소록도까지 자기를 따라왔대요. 그때 저는 그 권찰님한테 나도 모르게 일종의 거짓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권찰님.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나 좀 재워주세요. 그때 권찰님 대답이 자기가 정부로부터 배당받은 방이 두 평도 안 된대요. 너무 작아서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때 저는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권찰님 잠 안 자고 옆에 앉아 있을게요.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권찰님이 허락을 해서 그 권찰님 두 평도 안 되는 집으로 갑니다.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습니다. 14일 동안 저는 보았습니다. 한 번도 그 권찰님이 절망하지 않는 걸 언제나 기뻐합니다. 자기 욕먹 때문에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당당한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개선 장군 같을까요?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많이 울어본 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다가 잠들어 있으면 내 위에 몽댕이 손 얹혀놓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던 그건 불이요. 그렇게 함께 지내는데 14일,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뜬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딱 그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쫙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니야! 인생은 멋 있는 거야. 인생은 감사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산만 나는 거야. 그리고 15일째 올라왔잖아요. 안양으로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까요? 메들리 삼위일체 영어 참고서 6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걸 1년 만에 외웠습니다. 외우고 난 데 69년도에 그 당시는 이 한국이 외국 유학 가는 시절이 아니에요. 왜 돈이 안 돼. 그리고 영어도 안 되고 국가에서 외국 유학 가는 학생들한테 유학 고시라고 그랬습니다. 유학 시험, 유학 고시를 보는데 1년에 티어가 170이요. 근데 응시자는 6,000명, 7,000명입니다. 국가에서. 근데 그 영어 참고서를 외워가지고 결국 유학생으로 제가 미국을 간 겁니다. 미국 가서 4년 반 동안 그 권찰님이 나를 살렸어. 그때는 편지가 2달, 3달 걸릴 때입니다. 그 권찰님이 나한테 편지 보내면 난 그 편지 보고 울고 포켓에 집어넣고 힘들면 또 보고 울고. 그런데 문제는 권찰님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읽을 줄은 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려면 옆에 사람한테 불러줍니다. 그걸 대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필하는 사람이 편지 옆에다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권찰님이 편지를 불러주면서 저렇게 울고 있다고. 4년 반, 미국 간 지 4년 반 후에 권찰님은 세상을 떴습니다.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초등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한글을 모르는 박상천 권사님, 권찰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예수가 왜 왔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 이제 핸드폰 소리에 올려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 구원 받으려고 믿는다고 그래요. 구원 받으려고.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네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말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시다가 바로 내가 온 것은 이거야! 내가 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네요.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마음의 한이 맺힌 사람 내 한을 풀어주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자 놓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어? 아까 대전 그 김 박사님은 술에 포로가 되어 있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신비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한이 응어리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한이 응어리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두 번째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바울에서 나타난 현상이요.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그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록도 바꿔 잘리면 예수 만나서 그렇게 문둥병 환자로 자기가 맺혔던 머리가 다 풀려버립니다. 풀려버리고 나니까 비늘이 벗겨져 버린 거야.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손목 발목 아무것도 없는데 입도 돌아왔고 눈도 붙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야.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는 35살 때 미국에서 하도 교수들 앞에 떠니까 교수가 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교수들이 날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5년 동안 하도 떠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가 나를 지금 제가 한국에서 있는 치유상담연구소로 나를 보낸 겁니다. 거기서 제가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 속에서 완전히 한이 풀린 겁니다. 내 의리가 풀리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나는 35살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1년에 한 번 거울을 볼까 말까 거울만 보면 내가 너무나 너무나 밉게 생겼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이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왔습니다. 나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두 가정을 거느렸는데 너무너무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고 독설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우리 아버지. 그게 나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무서워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상처가 그렇게 집에서 많이 받고 자랐는데 상처를 집에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을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내가 옆에 없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눈 겁니다.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나도 모르게 대한민국 제일 못난 남자라고. 그런데 딱 상처가 심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딱 들어버리면요, 틀림없이 자기 얼굴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춘이 없습니다. 여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35 미국에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야 거울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추물이요?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남자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멋있는 겁니다. 살만한 곳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때 예수 만나는 사람에게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려니 전은자는 사슴같이 뛰고 사막이 샘이 솟고 광야가 시내가 되어서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놀라운 삶이 그렇게 꽃필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